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실이 19일 밝혔습니다. 올해 정상회의 주최국인 남아공의 빈센트 마그웨냐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상호 합의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최근 몇 달간 진행한 여러 차례의 합의에 따른 것이며 세르게이 라브로프의 외무장관이 러시아를 대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릭스는 러시아, 인도, 중국, 브라질, 남아공 등 신흥경제 5개국 간의 협의체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강제 이주시키는 등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며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ICC 회원국인 남아공은 푸틴 대통령이 자국 땅에 들어올 경우 체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라마포사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남아공에 입국할 경우에 대비해 법원에 체포를 신청했던 제1야당 민주동맹에 대해 무책임하다면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는 어떤 것이든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그러면서 러시아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가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럽의회가 어제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요청했습니다. 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ICC가 이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마리아 리보바 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위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황에서 유럽의회 의원들은 ICC의 유사한 체포영장 발부에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회는 루카셴코 정부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우크라이나 영토로부터 추방한 행위 등에 범죄 책임이 있다면서 루카셴코 대통령 등 벨라루스 지도자들의 형사 소추를 위해 국제적 차원에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루카셴코 정권에 의해 자행된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정치범의 석방과 벨라루스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 강화를 촉구하는 한편 벨라루스 선수들의 내년 파리올림픽 참가를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유럽의회는 벨라루스가 러시아에 전술핵을 배치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정치, 군사, 경제, 그리고 문화적 종속도가 커지고 있다면서 EU가 벨라루스 내 민주 진영을 보다 단호하게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벨라루스 내 반정부 단체는 지난 6월 루카셴코 대통령 등 벨라루스와 러시아 관리들이 적어도 2,100명의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을 벨라루스로 강제 추방한 데 대한 증거를 ICC에 제출했습니다. 미 상원이 18일 미국과 타이완 간의 무역협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이날 공개한 자료에서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 타이완 구상 첫 협정의 이행 관련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하원도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리뉘찬 타이완 총통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미 양원에서 원활하게 통과된 것은 타이완과의 무역 증진에 대한 미국의 초당적 지지를 의미한다며 환영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도 이 역사적 법안에 대한 미 상원의 만장일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이는 경제무역협력 확대를 위한 양국 공동의 약속을 보여주며 인도태평양의 번영을 되살리고 양국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타이완은 지난달 1일 워싱턴에서 무역관계 간소화와 강화를 위한 관행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해당 구상의 첫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양측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환경보호와 노동, 농업 문제 등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타이완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1일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동맹국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 군사 지원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제14차 우크라이나 방위연락그룹 화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오늘 우린 이 중요한 반격 기간 동안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로 다짐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19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3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군의 월북을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병사의 월북 사건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는 미군 병사의 월북 사건과 관련해 해외 미국인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는 구름 많고 오후에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2도, 최고는 25도에서 34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 0.5m로 이겼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방장관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군의 무단 월북을 확인했습니다. 월북한 미군은 징계 조치로 한 달 반 동안 구금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18일 우리 군인 중 한 명이 견학 도중 의도적으로 승인 없이 군사 분계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What I can confirm, and I would say up front that we're very early in this event, and so there's a lot that. That we're still trying to learn.
오스틴 장관은 이날 우크라이나 국방연락그룹 화상회의 뒤 국방부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가 북한 구금시설에 있다고 믿는다며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조사하면서 군인의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이번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나는 우리 장병의 안녕을 전적으로 무엇보다 걱정하고 있다며 이 사건에 집중하면서 향후 며칠간 전개될 이 사건에 관해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육군은 언론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월북 병사의 복무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브라이스 듀비 육군 대변인은 트래비스 T. 킹 2등병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정규군 19D 기병 정찰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두비 대변인은 이어 그는 주한미군 순환 근무 기간 동안 본래 제1기갑사단 제1기병연대 제6대대와 제1여단 전투단에 배속됐었다며 현재는 행정상 제4보병사단 제12보병연대 제2여단 전투단 제1대대에 소속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당국자는 18일 VOA 뉴스센터에 월북한 미군 병사는 한 달 반 동안 징계 조치로 구금시설에 수감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 송환을 위해 공항으로 이송됐지만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고 대신 공항을 떠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 국방부는 이날 무단 월북한 미국인이 미군 병사라고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는 18일 관련 상황에 대한 VOA의 확인 요청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군 한 명이 의도적으로 승인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현재 그가 북한에 구금된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JSA를 관할하는 유엔사는 이날 사회안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병사의 월북 사건 관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가 북한군과 접촉하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군 병사 월북 사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건 바이든 대통령이 브리핑을 받았다는 점이라며 분명 이건 대통령이 브리핑을 받을 만한 유형의 사건이라고 답했습니다.
I can tell you for sure that clearly the president has been briefed. Obviously, this is a type of incident that he would be briefed on, as you all know.
그러면서 관련 내용이 대통령 일일 정보 브리핑에 포함됐는지 별도로 보고됐는지 구체적인 정보는 없지만 이는 대통령이 매우 면밀히 주시하고 있는 사안이고 또 계속 추가로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등 관련국 정상과 전화통화를 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북한이든 한국이든 특별히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통화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So one thing I can say is that I don't have any calls to read out to anybody that the president's going to be.
이어 협력국과 관련해선 우리가 스웨덴, 한국과 관여해왔다는 점은 말할 수 있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대통령의 전화통화에 대해선 발표할 게 없다고 거듭 확인했습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내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낼 것이라며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I mean, resolve this incident, resolve this matter to get to the bottom of exactly what happened. There is an investigation that's currently occurring.
그러면서 국방부가 북한군 카운터파트에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국무부와 국방부, 유엔 백악관이 모두 협력해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파악하는 것이고 이는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라고 장피에르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국무부는 미군 병사의 무단 월북 사건과 관련해 해외 묵인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한국 정부 등과 조율 중이지만 국무부 차원에서 북한에 연락을 취하진 않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미군 병사의 월북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해법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과 관련한 질문에 미국의 최우선 과제는 항상 그렇듯 해외 미국인의 안전과 보안이라며 국방부가 주도적으로 적절한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I will just say that, as always, the safety and security of any American overseas remains the top priority.
이어 국무부는 국방부와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며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우리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밀러 대변인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한국 정부나 북한에 연락을 취했느냐는 질문에는 현 시점 우리가 한국과 연락을 취하고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며 우리는 한국과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국무부는 북한이나 그 외 다른 정부에 연락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하고 싶다며 국무부가 이 사안을 놓고 북한이나 중국 정부 등과 접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At this point, I'm sure that we are in touch with the South Koreans. We have regular ongoing conversations with them. I will say, at this point, we have not reached out.
이어 국방부가 북한의 카운터파트와 접촉했다는 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며 국방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각국 정부와 접촉의 성격과 관련해선 국방부에 문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반도 비무장지대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는 미국인 한 명이 18일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미 국방부는 무단 월북한 미국인이 미군 병사라고 확인했습니다. B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스웨덴이 미군의 월북 사태와 관련해 북한에서 미국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웨덴 외무부는 18일 BOA의 논평 요청에 스웨덴은 북한에서 미국의 이익 대표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익 대표국은 제3국에서 다른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기로 동의한 국가라면서 일반적으로 상대국이 제3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지 않거나 대사관 직원을 일시적으로 철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 당국에 문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은 북한과 외교관계가 없는 미국의 이익 대표국 역할을 맡아 미국인 구금자 접견 등 제한적인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북한에 월북 미군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북한 정권의 인권 유린으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마이클 맥콜 의원은 18일 북한의 월북 미군을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맥콜 의원은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대표 트위터를 통해 미군이 무단 월북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김씨 정권의 잔혹한 인권 유린으로부터 미국 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나는 이 문제를 계속 면밀히 주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공화당의 영킴 의원도 미군의 즉각적인 석방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날 VOA에 추가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미군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데 동참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와 정보위원장은 이날 VOA의 논평 요청에 현재로선 코멘트할 게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주한미군 소속 미군 병사가 18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견학 도중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현재 그가 북한에 구금된 것으로 믿고 있으며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월북한 미군 병사는 징계 조치로 한 달 동안 구금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전직 국무부 관리들은 미군 병사의 월북 사건과 관련해 미국 정부가 신변 안전과 귀환 의사를 먼저 확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제한적으로 미북 간 대화가 있더라도 본격적인 협상 국면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트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8일 VOA에 미군 병사가 무단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북한과 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I suspect that the main dialogue that is going on or will go on is happening right there in Panmunjom.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주요 대화가 판문점에서 미북 두 군대 간에 이루어지고 있거나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월북자가 주한미군의 일원이고 주한미군이 소통 채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과거 미국인 북한 억류 사태들에 관여했던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따라서 이번 사건은 미국인들이 북한에 억류된 최근 사례들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국무부 한국과장으로 뉴욕 채널을 통해 북한과 실무 협상을 전담했고 이어 한국 주재 부대사, 국무부 동아태 수석 부차관보를 지냈으며 퇴임 뒤인 2007년부터는 민간인 신분으로 북한 관리들과 반관 반민 대화에 나섰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다만 국방부가 주된 창구라고 해서 국무부가 이 사건에 대해 북한과 소통하기 위해 뉴욕 채널을 포함한 다른 채널을 통해 관여하는 것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첼 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북한이 미국 시민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에 미국은 우선적으로 그 시민의 안전과 처우를 확인한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U.S.'s responsibility primarily is acting through other diplomatic channels in Pyongyang to make sure that the soldier is
리스 전 실장은 미국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평양에 있는 다른 외교 채널을 통해 이 병사가 적절한 대우를 받고 국제 협약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학대를 당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다음 가능한 한 빨리 귀환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사가 북한에 남고 싶어하는 경우 미국은 그의 의사를 확인할 것이라고 리스 전 실장은 설명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그가 북한에 남고 싶다고 말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았다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 남는 것은 그의 특권이지만 이런 방식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북한에 남고 싶어 한다면 미국이 그의 송환을 강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주멀트 전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타국에서 구금 중인 미국인에 대해 미국 정부가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그의 안녕이라고 말했습니다.
In general, I can say that the State Department would contact the family of the individual if they could. And also then,
주말트 전 부차관보는 일반적인 구금 사태의 경우 국무부가 가족에게 연락을 취하고 구금 중인 국가에도 연락해 영사 접견을 요청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우 미국과 외교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방인 스웨덴에 영사 접견을 대리해 줄 것을 부탁한다며 과거 북한에 미국인이 억류됐을 때 실제로 그 사람을 만나 그가 인도적이고 품위 있는 대우를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 스웨덴 외교관들이 접견을 요청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직 관리들은 이번 사태의 경우 월북자가 미군이기 때문에 주한미군과 국방부가 가족들과 접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직 국무부 관리들은 미국 병사 월북 사태로 인해 미국과 북한 간 대화가 시작되더라도 그 주제는 이번 사태에 국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오랫동안 미국과 어떤 대화도 거부했지만 이제는 양측이 분명히 논의해야 할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know that that will lead to anything beyond just a discussion of the case in question here and hopefully a resolution of that case in question.
이어 미북 간 논의가 문제의 사건에 대한 논의와 해결 이상의 어떤 것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선인민군, 즉 북한군이 미군을 구금하고 있다는 것은 사태 해결을 특히 어렵게 만든다며 북한군은 중앙정부와 노동당의 접촉 금지, 통신 금지 지침을 준수하는데 특히 강경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북한이 미국과 실제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할 의향이 있는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스 전 실장은 미북 간 본격적인 대화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at this is strictly a humanitarian issue. It's going to stay in that channel. It'll probably take longer than
이것은 엄격하게 인도주의적 문제이며 그 채널에 머무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개인을 한국이나 미국으로 돌려보내기까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이것만으로 외교지형을 바꿀 마법 같은 사건이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주멀트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한다는 입장임을 강조했습니다.
Possible and the Biden administration of course has said that it is willing to talk to North Korea with no preconditions.
주멀트 전 부차관보는 바이든 정부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며 북한이 이번 사건을 대화를 시작할 구실이라고 판단한다면 바이든 정부가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 대사 대리는 사태 장기화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사건 해결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북한군이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안을 조작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몇 가지 복잡한 요인들이 있다며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병사가 자유의지로 그리고 분명히 미군 당국의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북한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망명은 아니지만 북한에서 그렇게 해석해 그를 더 오래 억류할 수도 있고 미국과 한국에 대한 선전 목적으로 억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랩슨 전 대사 대리는 병사의 동기와 정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그에게 조기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이 이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이에 더해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는 미국 국내 정치적 압력을 받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은 오늘 새벽 동해상에 단거리 탄도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새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 그룹 NCG 출범과 미국 전략 핵 잠수함 SSBN 부산 입항에 반발한 도발 행위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9일 오전 3시 30분께부터 오전 3시 46분께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각각 550여 킬로미터를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며 이에 대한 세부 재원은 미한 정보당국이 종합적으로 평가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들 미사일이 모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낙하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2일 고체연료 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 발사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전날 미한이 새 확장 억제 협의체인 핵협의그룹 NCG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미 전략 핵 잠수함인 켄터키함을 부산에 기항시키며 핵 억제력을 과시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입니다.
새벽 발사한 의도는 취약 시간대 발사를 통해서 한반도의 어떤 긴장 상황을 좀 고조하고 NCG 회의뿐만 아니라 SSBN의 기항에 따라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지금 군부에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건데요.
김동엽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쏜 미사일이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인 것으로 추정하면서 순안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이번 미사일 사거리와 거의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17일 담화에서 이미 개시된 공화국의 군사적 공세의 시작이라고 경고한 바대로 미한이 NCG 출범 회의를 개최하고 켄터키함이 부산에 입항한 것에 대한 반발 차원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해 9월 미한 연합해상훈련을 앞두고 평안북도 태천에서 600km 사거리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는데 당시에도 미국 해군의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에 입항해 있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에 로널드 레이건함이 다시 부산에 전개됐을 때도 평양 삼석 일대에서 800km 사거리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강대강 대결 의지를 고수하면서 한반도 정세 긴장의 책임을 미한에 돌리고 있는 만큼 다음 달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진행되는 대규모 미한 연합훈련 등을 계기로 도발을 일으키며 긴장을 고조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ICBM 추가 발사나 실패한 군사정찰위성 재발사 등 대형 도발 카드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한국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다만 북한의 내부 심각한 식량난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상황 등을 감안할 때 비용 대비 효과를 신중하게 계산해 도발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SSBN NCG라고 하는 한미동맹의 질적 전환이 일어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의 도발로 봤을 때는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는 도발의 강도가 좀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무력 시위를 했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체면치레 정도다. 따라서 북한도 향후에 지난해 하반기 같은 집중적인 도발보다는 존재감을 보여주는 정도의 경제적인 도발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런 가운데 판문점에서 잦은 월북한 주한미군 사건이 향후 북한의 도발 행보, 나아가 극도로 경색된 미북 관계의 새로운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미 국방부와 언론 등에 따르면 해당 미군은 트래비스 킹 2등병으로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뒤 미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습니다. 한국 체류 시 저지른 범죄 혐의로 본국에서의 징계를 피하기 위해 월북한 것이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북한은 과거 북한 입국 후 이른바 공화국에 대한 범죄 혐의가 있던 이들은 강제 억류한 뒤 이를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했지만 개인 신상을 이유로 자진 입국했던 이들은 정치적 목적에 활용하지 않고 송환하기도 했습니다. 킹 2등병의 경우 자진 입국으로 알려졌지만 미북 관계가 극도로 경색된 현 상황에서 북한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면서 미국과 기싸움을 벌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목 통일전략센터장은 향후 상황 전개는 미군 병사의 월북 동기가 중요한 변수라며 다만 북한은 어떤 동기든 순순히 돌려주진 않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이 사건이 북한의 도발 행보나 미국의 북한에 대한 태도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미북 관계의 순기능으로 작용을 해서 호재가 된다면 일부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지만 그 전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물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미국은 해외 주둔 군인에 대한 예우에 큰 가치를 두는 만큼 킹 2등병 소환을 위한 북한과의 접촉에 공을 들일 것이라며 꽉 막혔던 미북 대화에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임 교수는 이 사건이 현재 미북 관계에 큰 변수가 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북한은 미국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수 있고 미국은 북한을 덜 자극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적어도 접촉은 해야 되고 의외로 또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두 번, 세 번 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과정들에서 이제 북한이 전반적인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불만을 토로할 가능성도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미국 측은 북한을 또 설득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런 맥락에서 북미 간의 소통 채널로서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온전히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렇게 분석해야 되겠죠.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방역 차원에서 킹 2등병을 격리 조치해 건강 상태를 확인한 후 월북 경위를 조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 추진보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가 밝혔습니다.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방위 공약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크린트 브링크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8일 지금은 북한과 평화협정을 논의할 때가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Candidly speaking, rather than focusing on a peace treaty, I think we would rather focus.
크린트 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회가 2024 회기연도 예산 심의를 위해 개최한 청문회에 출석해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전쟁을 끝내는 평화협정을 원하느냐는 민주당 브래드 셔먼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크림티브리크 차관보는 솔직히 말해서 평화협정보다는 당면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장의 위협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위협 증가, 그리고 예례 없는 횟수의 미사일 발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셔먼 의원이 평화협정과 같은 사안에 대해 일부 조치를 취하는 것이 더 중대한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고 묻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당장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Candidly speaking, right now, I do not, sir. I think our focus right now is twofold.
크린텐브리크 차관보는 현재 우리의 초점은 두 가지라며 이는 우리의 억지력과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에 대한 안보 공약에 힘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샤먼 의원은 한국전 종전선언과 북한과의 평화협정 체결 등을 촉구하는 한반도 평화법안을 지난 3월 재발의한 바 있습니다. 한편 크린텐브리크 차관보는 이날 청문회에서 인도태평양 영내 미국의 리더십과 미국 및 동맹에 유리한 전략적 환경 조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크린텐브리크 차관보는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보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의 국가안보 전략에서 밝혔듯이 동아태 지역을 포함하는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리더십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 지역은 세계 경제성장의 상당 부분을 촉진하며 21세기 지정학의 중심점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크린트브리크 차관보는 또 미중 경쟁과 관련해 우리의 목표는 중국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우리의 동맹국 및 파트너 그리고 우리가 공유하는 이익과 가치에 유리한 영향력의 균형을 구축하면서 전략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지원입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제사회를 위협한다고 규탄했습니다. 동맹에 대한 철통 같은 방위 공약도 강조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무부는 18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들을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VOA의 논평 요청에 이러한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위반이자 북한의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에 전념하고 있으며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대변인은 밝혔습니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방위 공약은 철통같이 굳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한국 시간으로 19일 오전 3시 30분께부터 3시 46분께까지 북한이 순환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발사체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재원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이날 발사는 미국과 한국이 핵협의 그룹 NCG 출범 회의를 갖고 미군 전략핵 잠수함이 부산에 입항한 지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지난 12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지 일주일 만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한 핵협의 그룹 첫 회의를 연 데 대해 미국의 전직 관료들은 실질적 결과를 도출해낸 성공적 회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발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18일 서울에서 열린 미한 핵협의 그룹 NCG의 첫 회의 결과에 대해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회의는 핵협의체 첫 회의였고 목적은 향후 활동계획을 수립하는 것이었다면서 그런 관점에서 이번 만남은 매우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평가했습니다.
This was the initial meeting of the nuclear consultative group. And the purpose of the meeting was to set up a plan of action.
특히 미한 관계를 책임지고 있는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의 고위급 당국자가 회의를 주관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외교 및 국방 당국 대표들도 참석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와 실효적 의미를 모두 거둔 회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지원의 가시성을 높이는 구체적 계획이 회담 결과에 포함되고 미국의 전략 핵 잠수함 SSBN의 한국 방문까지 이뤄진 것은 미국이 NCG의 임무와 확장 억제 의지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 회의에서는 이번 1차 회의에서 합의된 양국 간 구체적 행동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더 보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미한 양국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핵협의 그룹 NCG의 첫 회의를 연 뒤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양국은 발표문에서 미한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했다면서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확장 억제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위협에 대비해 보안과 정보 공유 절차 개발 및 유사시 핵 협의와 소통 체계, 관련 작전, 연습 및 훈련 등에 대한 업무 체계를 확립하고 미국의 핵 추진 탄도 유도탄 잠수함인 켄터키함의 부산항 입항도 확인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미국의 커트 캠벨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과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정책 군축조정관,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주관으로 진행됐습니다. 로버트 슈퍼 전 국방부 핵방어정책 담당 부차관보도 첫 회의가 양국 국가안보팀의 최고위급 수준에서 이뤄진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캠벨 조정관과 김태효 차장은 양국이 확장 억제와 미한동맹 강화에 얼마나 진지한지 보여주는 상징적 인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이에 대비해 미국이 한국과 핵계획 관련 전반적 상황을 공유 및 논의하고 한국의 견해가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을 이번 회의의 핵심 성과로 꼽았습니다.
When it occurs, there will be an opportunity, a process now in place for the U.S. government to consult with the South Korean government.
북한의 핵 공격 등 유사시 미국 정부가 정치, 군사, 민간 수준 모두에서 한국 정부와 협의해 미국의 핵무기 및 전략자산 운용에 있어 한국의 견해를 고려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마련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NCG를 통해 구체적인 핵무기 정책과 목적, 사용 시기, 계획 과정 전반에 대해 한국 측과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미국의 전직 당국자들은 또 이번 NCG 첫 회의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과 위협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발신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basically what it says is we continue to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는 NCG 첫 회의의 주요 메시지는 미국이 북한을 주시하고 있으며 만일 어리석은 행동을 한다면 핵무기를 포함한 압도적 대응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은 물론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과시하는 북한에게 핵공격에 나설 경우 압도적인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국장을 지낸 크리스토퍼 존스턴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일본 석좌는 이번 회의가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일 뿐 아니라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는 분명한 계기가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존스턴 석좌는 이날 VOA에 북한은 핵 공격 시 정권이 끝날 것이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알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핵 억제력은 이미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NCG 회의의 주요 초점은 북한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을 안심시키는 데 있으며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미국은 한국 방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자체 핵무기를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설득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NCG는 미한 양국 새 정부들로 재개된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처럼 강화된 미한동맹의 또 다른 표현이라면서 앞으로 NCG와 연계된 지속적인 전략자산 전개와 핵 모의 훈련으로 북한에 대한 경고와 더불어 한국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직 당국자들은 본격적인 핵협의 그룹 가동을 시작한 미한 양국이 향후 더 실질적인 의제를 테이블에 올려 좀 더 가시적인 확장 억제 강화를 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is is the idea of putting nuclear warhead cruise missiles that are carried by our nuclear attack submarines.
로버트 슈퍼 전 국방부 부차관보는 현재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은 채 한국에 기항한 전략핵 잠수함 SSBN의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문제가 향후 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는 핵심 주제가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상징적 의미가 아닌 실질적 핵 억제력 강화를 위해서는 핵탄두를 탑재한 전략핵 잠수함에 한국 기항이 필요하다는 한국 측의 요청은 타당하다는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구소련과의 냉전 이후로 전략핵 잠수함에 핵탄두를 탑재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 미국 의회에서도 핵탄두 재탑재 문제를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과도 관련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직 당국자들은 첫 NCG 회의가 성공적으로 시작된 만큼 앞으로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양국이 실무 단계에서 더 많은 논의를 이어가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앞으로도 NCG 회의는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이 주도해야 한다면서도 NCG의 많은 업무가 실제로 양국 군대 간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군 차원에서 실무그룹을 따로 구성해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북한 핵 위협 피해국인 일본도 향후 NCG 논의에 참여시켜 미한이 3국 간 확장 억제 강화 협의체로 한 차원 더 격상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체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구출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고 탈북 지원단체들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탈북 구출 비용이 계속 치솟아 단체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996년 순수 북한인권 단체로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북한인권 시민연합은 지난 16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후원자들에게 긴급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중국 내 탈북 여성 8명이 지금이 아니면 자유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영영 없어지는 게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면서 도움을 호소하며 구출비용 지원을 당부한 것입니다. 이 단체 김영자 국장입니다.
7월 1일부터 발효된 반간첩법이 중국에서 발효가 됐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도 못 들어가지만 활동하기가 좀 좁아지고 중국에 있는 탈북민들도 우리도 이러다가는 한국에 올 수도 없겠다 싶으니까 이쪽 저쪽에서 이제 좀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많아졌죠. 근데 우리 손길이 다 미치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손길이 닿는 분들은 꼭 도와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이 단체가 공개한 탈북 여성들의 호소 편지에 따르면 2015년에 인신매매 조직을 통해 팔린 박모 씨는 청소부터 식당 알바, 농사일 등 닥치는 대로 살았지만 국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병이 걸려도 치료 한 번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제발 한국으로 가서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다른 40대 여성 오모 씨는 20여 년 전 북한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중국에 왔다가 역시 인신매매범에게 팔려 이리저리 옮겨다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 시기에 표현을 못할 만큼 힘들어 눈앞이 캄캄해 살아갈 희망이 보이지 않아 하루에도 몇 번씩 목숨을 끊을 생각도 했다며 인간답게 살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탈북지원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부쩍 한국행을 도와달라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최근 탈북민 대여섯 명을 안전하게 제3국으로 이동시킨 현장 활동가 A씨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막혀 있다가 올 초부터 조금 옮기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채팅방에 자기 한국 왔다고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되는가 보다 싶어서 사람들이 막 이따님 안 된다 이러면서 막 나쁜 말로 말하면 이따님 없다 라는 식의 분위기도 형성됐고
한국 갈렙선교회 김성훈 목사는 안보 국익의 기준을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만들어 브로커와 탈북민 모두의 체포 가능성을 높인 중국의 반간첩법뿐 아니라 여러 부정적 환경이 탈북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겹겹이 산 넘어 산이지 있잖아요. 북한으로 북송, 반간첩법, 황저우 아시안게임. 아시안게임 할 때 탈북자 그 색출을 할 거다. 또 중국에서는 2천 명이 정도가 지금 북송을 앞두고 있다고 쟤네들 가면 무조건 시범 케이스야. 우리도 이때 재수 없을 때 잡히면 안 돼. 뭐 이런 게 지금 탈북자들한테 만연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려두려는 사람은 더더욱 많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예요. 다. 네.
김 목사는 많은 탈북 여성이 인터넷이나 전화기 단톡방을 통해 관련 뉴스를 접하고 있다며 그만큼 조바심도 더 커졌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당 최대 2천만 원, 미화로 16,000달러로 치솟은 구출비용 때문에 선뜻 돕기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2천만 원이면 10명이면 2억인데 옛날 같으면 100명을 데려올 수 있는 돈인데 이렇게 탈북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돈을 댈 만한 단체도 그렇게 쉽지 않거니와 교회도 쉽지 않고 코로나 기간이 지나면서 교회는 교회대로 어려워졌고 선교회는 선교회대로 어려워졌고 또 중국에서는 2천 명이 정도가 지금 북송을 앞두고 있다고 쟤네들 가면 무조건 시범 케이스야. 우리도 이때 재수 없을 때 잡히면 안 돼. 뭐 이런 게 지금 탈북자들한테 만연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살려둘 하는 사람은 더더욱 많아지고 있어요, 오히려.
북한인권시민연합도 탈북 여성 8명 중 첫 2명 구출을 위해 각각 1,500만 원, 나머지 6명은 거의 1,000만 원의 후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 단체의 김 국장은 다행히 탈북민들을 구출하지 못한 코로나 기간에도 꾸준히 구출금을 보내준 후원자들 덕분에 부족분을 메우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구출이 사실상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 8월 달에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일단 9월 달 돼야지 다시 한번 전망을 볼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안전하기를 서로도 좀 기도도 해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데려오는 데는 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저 후원해 주실 분들이 있으면 후원도 해 주시고 하면 이분들이 한국에 와서 아마 잘 살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신 얼굴인식 기술을 포함해 5억 개가 넘는 감시 카메라로 염색체와 목소리 정보까지 수집 중인 중국의 초고도 감시사회 영향으로 탈북민들의 체포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복수의 탈북 브로커는 18일 BOA에 올해에만 남북 쿤밍을 포함해 적어도 6곳에서 수십 명의 탈북민과 전문 브로커들이 중국 당국에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현장 활동가 A씨는 과거 탈북민 구출과 실패 비율이 7대 3이었다면 지금은 5대 5로 위험이 더 높아졌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 풀리면서 기다렸다는 듯이 막 움직였는데 거의 뭐 제가 듣기로는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붙잡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지난달에는 베트남 넘기 직전에 또 브로커끼리 칼부림 나가지고 예전에 돈이 말라있던 브로커들이 1,500, 3명만 옮겨도 뭐 한 4,500. 그러니까 이게 서로 싸움도 되게 심하게 하고 있고 루트에 대해서.
이런 가운데 올 상반기에 한국에 입국한 탈북민 중 상당수가 중국 여권을 소지한 채 입국한 사람들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갈렙선교의 김 목사와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활동가는 BOA에 중국 당국이 중국인과 결혼한 뒤 10년에서 20년 이상 장기간 체류한 일부 탈북 여성들에게 신분증을 지급했었다며 이들 중 일부가 중국의 여행 규제가 완화되자 여권을 발급받아 여객기를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서 그 신분증이 있던 사람들, 탈북민들 중에 신분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일부는 중국에서 이렇게 신분증을 내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약간 변화가 있었는지 굉장히 오래 살고 그러니까 조건이 있었더라고요. 뭐 신분증 갖고 있대 그 성에서 벗어나지 뭐 마을에서 앉는다 뭐 여러 가지 그 있는데요.
한국통일부는 18일 올 상반기 남성 23명, 여성 76명 등 탈북민 99명이 한국에 입국해 총 누적 인원은 33,981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특히 2분기 입국 인원이 작년 동기나 직전 분기와 비교하면 상당히 늘었다면서 이는 최근 중국 국내와 국가 간의 이동 제한이 완화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OA는 앞서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 탈북민들의 출신지나 입국 경로 등에 관해 질의했지만 통일부는 신변 보호 등을 이유로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목수와 복수의 활동가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한시적 비자 면제를 허용하면서 중국 여권으로 제주도 또는 동남아 국가를 경유해 입국한 탈북 여성들이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이유로 올 2분기에 입국한 탈북 여성 47명 가운데는 중국에 오래 체류한 40대 여성이 많다고 전했습니다. 한 현장 활동가는 남성은 대부분 해외 파견 인력, 여성은 중국 여권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탈북 지원단체들은 여성 47명의 구출 비용 거의 10억 원을 지원할 형편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BOA는 워싱턴의 중국 대사관에 중국 내 장기 체류 탈북 여성들에게 신분증을 발급하는지를 문의했지만 18일 오후 현재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해외 파견 북한인들의 탈북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허강일 씨는 BOA에 중국 내 파견 노동자들이 올해 탈북하다 체포된 사례들이 늘면서 탈북을 주저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대부분이 이제 중국을 뛰다가 다 잡혔다고 이제 소문이 크게 퍼지니까 이제 탈북하려다가 이제 주저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특히 해외 인력, 예를 들면 이제 북한에 저한테 연락 올 때는 다 잡혔다는 소리만 들려온다 주위에. 그래서 이게 꼭 성공할 수 있겠냐? 몇 번을 물어봐요. 진짜 안 잡히게 해줄 수 있냐, 안 잡히게 해줄 수 있냐. 근데 솔직히 저희가 마음을 100% 터놓을 수는 없지만 안 잡힌다는 거는 저희도 장담 못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는 도와주지만 솔직히 무슨 일이 변수가 생기겠는지는 그건 진짜 그건 뭐 귀신도 못 알아맞히죠. 근데
허 씨는 오는 9월 23일 개막할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으로 북중 국경이 다시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온다면서 장기간 중국에 체류하며 탈북을 생각하는 파견 인력의 고심도 더 깊어지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곤입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도는 구름이 많고 오후에 가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2도, 최고는 25도에서 3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 내지 1m, 서해 앞바다는 0.5m로 잔잔한 하루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양은 맑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는 33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남포 맑고 최저 21도, 최고 32도, 신우주 맑고 최저 22도, 최고 33도, 강계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에 맑겠고 최저는 20도, 최고는 34도에 오르겠습니다. 희천 맑고 최저 21도, 최고 33도, 해주 맑고 최저 22도, 최고 32도, 개성도 맑고 최저 22도, 최고 32도입니다. 사리원 맑고 최저 21도, 최고는 33도입니다. 함흥 맑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 31도. 신포 맑고 최저 21도, 최고는 27도. 장지는 구름 많고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4도, 최고 28도입니다. 해산은 구름 많다가 오후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7도, 최고는 30도. 원산은 맑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30도입니다. 평강은 맑겠습니다. 최저 20도, 최고는 31도입니다. 청진은 구름 많고 최저 19도, 최고는 26도가 되겠습니다. 선봉은 오전에 맑겠습니다. 오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최저 19도, 최고는 26도입니다. 삼지연은 구름 많고 가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 13도, 최고는 25도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전 해상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 먼바다 모두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맑겠습니다. 물결은 앞바다에서는 0.5m, 먼바다는 0.5 내지 1m로 약간 높아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BO의 한국어 전역방송 끝으로 세계 뉴스입니다.
브이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다음 달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실이 19일 밝혔습니다. 올해 정상회의 주최국인 남아공의 빈센트 마구에냐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상호 합의에 따라 푸틴 대통령은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이 최근 몇 달간 진행한 여러 차례의 협의에 따른 것이며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러시아를 대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브릭스는 러시아, 인도, 중국, 브라질, 남아공 등 신흥경제 5개국의 협의체입니다.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어린이를 강제 이주시키는 등의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며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ICC 회원국인 남아공은 푸틴 대통령이 자국 땅에 들어올 경우 체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편 라마포사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남아공에 입국할 경우에 대비해 법원에 체포를 신청했던 제1야당 민주동맹에 대해 무책임하다면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는 어떤 것이든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러시아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러시아에 대한 선전포고가 될 거란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18일 인공지능 AI의 안전한 사용을 논의하기 위한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이 회의에서 AI 기술이 잠재적 위험과 혜택을 점점 많이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AI 감독기구 설립에 대한 일부 국가의 제안을 환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각국이 AI의 좋은 혜택은 극대화하고 현존하고 잠재적인 위험은 최소화하며 국제적으로 합의된 감시와 통제 기구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AI의 군사적, 비군사적 사용은 세계 평화와 안보에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제프리 드로렌티스 유엔 주재 미국 부대사는 미국은 주요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권리와 기회, 접근이 동등히 이루어지고 전면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AI의 설계와 사용, 배치에 지침이 될 원칙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로렌티스 부대사는 또 AI의 인권 침해 위험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해 광범위한 이해 당사자들과 협력하고 있다면서 어떤 나라도 AI를 검열, 억압 등에 사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준 유엔 주재 중국 대사는 국제사회가 진정한 다자주의 정신을 옹호하고 광범위한 대화에 참여하며 지속적으로 합의를 추구하고 AI 통제를 위한 기본 원칙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원이 18일 미국과 타이완 간의 무역협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이날 공개한 자료에서 21세기 무역에 관한 미국 타이완 구상 첫 협정의 이행 관련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하원도 지난달 같은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린 위찬 타이완 총통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해당 법안이 미 양원에서 원활하게 통과된 것은 타이완과의 무역 증진에 대한 미국의 초당적 지지를 의미한다며 환영했습니다. 타이완 외교부도 이 역사적 법안에 대한 미 상원의 만장일치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이는 경제, 무역 협력 확대를 위한 양국 공동의 약속을 보여주며 인도태평양의 번영을 되살리고 양국의 긴밀한 파트너십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타이완은 지난달 1일 워싱턴에서 무역관계 간소화와 강화를 위한 관행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담은 해당 구상의 첫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양측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환경보호와 노동, 농업 문제 등도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타이완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21일 하원에 이어 이날 상원을 통과한 해당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피타 림짜른낫 태국 전진당 대표의 총리 선출을 위한 태국 의회의 2차 투표가 오늘 무산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5월 실시된 태국 총선에서 제1야당이 된 전진당의 피타 대표가 총리가 될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태국 의회는 이날 총리 후보로 재지명된 피타 대표의 총리 선출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일부 의원들은 같은 후보가 두 차례 총리 후보로 지명될 수는 없다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결국 의회는 토론 끝에 투표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같은 날 태국 헌법재판소는 피타 대표가 언론사 주식을 보유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판결 때까지 피타 대표의 국회의원 자격을 중지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피타 대표는 어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헌재의 결정은 사전에 계획된 장애물이라며 예상을 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은 중파 AM 1566kHz로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